분뇨,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도전설 27번째 시간입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닥치는 대로 얻어들인 것인데 요즘 돌아가는 판국을 보면 이런 글 따위를 집에 두고 있는 것이 시끄러울 것 같아 원더는 오늘 저녁 정리해 치울 셈으로 훑어보는 것이다.
병조전신 왜 그렇게 썼나? 빌라타.
그러니까 그건 구개음이라서 그런 거다. 여기 같은 변조에서만 볼 수 있는 글이지. 근데 너는 이런 걸 보면 못 써.
원더는 영수의 손에서 양도전설을 빼앗아 냈다. 어떻게 되어 공산계렬들이 만든 이런 글이 원도의 손에 흘러들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글은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글이다. 지금 산에서 가만히 활동한다는 공산당이 만든 글이다.
내일 아침에 이쪽 곳을 몽땅 태워버려.
아니, 왜요? 귀한 것인데.
노랭이들 알면 안 되는 것들이요.
예? 아, 예.
길순이는 불시에 긴장해하며 밖에서 누가 엿듣기라도 하는 듯 문쪽을 얼핏 살펴보며 발딱 일어섰다.
그런 게라면 시름 넣고 아싸리 지금 태워야 합집이.
길순이는 당장에서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책과 신문들을 아궁이 속에 쑤셔넣었다.
어째 큰 삼촌하고 둘째 삼촌은 안 오나?
언선 갔으니까 오늘은 안 온다.
낮에는 나도 데리고 간다고 하고선 복귀쟁이 같이.
영수는 볼이 부어 두덜거렸다.
제일 진하게는 작은 삼촌하고 양등 갖고 나서서 맥재기 잡고 큰 삼촌, 둘째 삼촌 내놓고 우리끼리만 구워 먹겠어.
영수에게는 광순애들의 나이가 관계없이 몸의 크기에 따라서 큰 삼촌, 둘째 삼촌으로 불리웠다.
예, 뱀이 욕실거리는데 밤에 나가서 물리면 어떡하니? 빨리 자거라, 응? 빨리.
부엌에서 길순이가 재촉했다. 영순은 두덜거리며 마지못해 자리에 누웠다. 이 시각 뒷마을 복희도 궁식거리며 종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녁에 원도가 오는가 눈이 헐게 기다렸는데 종시 오지 않았다. 복희도 원도가 큰 골에 일이 생겨 급히 올라간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원도 일이 자기 일과 같은 착각이 든다. 저녁편에 구정물 던지러 나왔다가 복희는 큰 골에서 내려오는 원도를 봤다. 살그머니 나무 뒤에 숨어 원도가 가까이에 오기를 기다리는데 방정맞게 앞마을로 갔다 오던 득삼이가 끼어들어 변변한 말을 주고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쯤하면 눈치를 알아채고 저녁에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는데
큰걸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겠지.
온갖 잡생각에 못이기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던 복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옷을 주섬주섬 걸치고 밖으로 훌쩍 나왔다. 달아올랐던 몸이 시원한 초여름에 서서히 식혀졌다. 숲속에서 이름 모를 풀벌레만 울 뿐 구영벽은 잠옷 괴괴했다. 앞마을 쪽에도 아무런 동정이 없다.
오늘은 정말 이상하지. 어제 저녁에 정각들이 시름도 안 하고 처녀들은 노래도 안 부르는가? 모두 다 어디로 갔는가?
복희는 젠 발로 한 길에 나섰다. 그녀의 발길은 저도 모르게 앞마을로 향했다.
내 환장했지. 한밤중에 주책 없이 마을까지 돌아다니고 누기 범은 뭐랄까.
자기의 주책을 알면서 급히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버키는 사공집 뒷문으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등불빛을 보았다.
양등 샀다던데 오늘 밤에는 양등 켰나 보네. 불을 켜놓고 뭐할까? 재고 보는가? 나왔던 김에 가만히 가볼까?
어둠 속을 재빨리 살피고 난 복희는 주저주저하다가 밤고양이 같이 사공집 마당으로 가만히 새어들어가 벽에 찰싹 붙어섰다. 가슴이 세차게 뛴다. 밤에 남의 집 해진 창호지 사이로 집안을 넘보는 일 많지 검침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랴만. 복희의 관심은 온통 원도에게만 미쳐있어 다른 것을 더 헤아릴 여지가 없었다. 여자란 참.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안 돼 영수는 제법 쌕쌕 콧김을 쏘며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다. 남편의 비단적삼을 짓는다고 옷감을 펼쳐놓았지만 길순이는 아직도 가위를 못 대고 있었다. 복희가 몸이 달아올라 주책 없는 일을 저질렀다면 길순이는 마음이 붕 떠서 싱숭생숭해놨다. 느닷없이 어쩌녁에 상고기가 처녀들에게 배워주던 노래가락이 떠올라 흥흥거렸지만 암만 해도 운을 잡을 수가 없었다. 봄에 잡아들면서 상고기가 구영벽 처녀 총각들에게 숱한 노래를 배워주었지만 길순이는 한 곡도 기억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녁에 배워주던 노래만은 듣기도 좋았고 부르기도 쉬운 것 같았다. 노들강변 봄버들 무정세월 한어리를 칭칭 동이어서 이 대목이 어쩌면 이리도 마음에 꼭 드는지 알 수 없었다. 무정세월 한어리를 칭칭 동이어서 매여나 볼까. 장진재령에서 고토를 거쳐 황초리를 감돌아 흐르는 장진강을 황초리에서는 노들강이라 불렀고 버들이 우거진 뒷방천을 노들개변이라 불렀다. 노들강변. 어쩌면 자기네 고장을 두고 지은 노래 같았다.
저 영수 아버지는 노들강변 앞지?
그게 뭔데?
노들강변.
노들강변? 그게 뭔데?
길순이는 불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원도는 반상적으로 변한 아내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옷을 짓다 말고 불시에 노들강변이라니. 그것도 노래고.
어쨌든 애기 상고기가 배워주던 노래가 문득 생각나갖고. 근데
그 노래 어쩐지 우리 고상을 두고 지은 것이 아닐까요?
별소리. 난 또.
원도는 허구픈 웃음을 짓고는 보던 책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오늘 저녁 남포동을 켜고 비단적삼을 지우면서 아내의 기분이 반상적이었지만 원도는 그것이 싫지 않았다. 아내는 어젯날의 생기를 되찾고 있는 것이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무정과 영탄이 실려있고 민족의 서름과 절원을 실은 노래지만 길순에게는 영탄곡 그 자체뿐이었다. 칭칭 동여서 매여나 볼까.
내일도 큰 걸 올라감도?
그래, 내일 상계동에서는 아르니까 올라가야지.
몇 해째 길순이가 바깥일에 간참을 못하게 닥달하고 이것저것 묻는 일조차 꺼렸지만 초여름 잡으면서 원도의 기색은 많이 풀려있었다. 어느덧 원도는 두만강을 건너오던 시절로 되돌아갔다. 아내와 죽은 말도 잘했다.
아, 이제 기와나 얹으면 당장 봄하기를 하고 소장님들을 끌고 논두기라도 잡아야 할게요. 그래야 가을전에 풀을 잡지. 가을이 되면 쑥이나 새초를 펴고 불놀이를 해서 풀씨도 잡고 말이요.
천연 농사꾼의 본때다. 농사 한번 지어보지 못한 원도는 병권 영감 한테서 들은 풍월을 잘도 읊조렸다.
이제 밭이 재고실을 하자면 씨가 문제인데요.
표씨는 이제 만척에 가면 살 수 있다는데 그 진정조와 북해도가 마도간 기후에 만든다더구만.
아, 정말로 논밭을 만들고 기와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요즘도 막 잼도 안 온다니까요.
길순이는 남편 곁에 바투 다가앉으며 속살거렸다.
아, 이 상합집에 없이 살 때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법인가 했더만 정작 좋은 일만 자꾸 생기니까 기분이 둥둥 뜨는 게 그저 꿈만 갔습집이.
길순의 얼굴에는 어느덧 해질녘 장진제 령마루에 걸리는 분홍빛 노을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다. 남편 하나 기둥으로 믿고 낯선 간도 땅에 흘러들어 청춘과 젊음을 방랑길에 깔아치운 뒤에 문득 하늘에서 보낸 듯한 땅과 집. 처음에는 실감이 되지 않아 덤덤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무서운 흥분이 밀려들었다. 요 사이에는 자칫하면 눈물 짓고 엉뚱한 소리를 하며 별스레 흥분해하는 길순이다.
아, 생원이 될 때 시간이면 나도 내일 당신 따라 큰 걸 넘어가고 싶지만도 이제 뒷마을 해외네 집이나 다 마무리하면은 나도 큰 걸 기경하겠을 거마에.
지난 초겨울 구영벽으로 오는 걸음에 큰 골에서 하룻밤 유한 일이 있었지만 큰 골은 간도 와서 수많이 스쳐보낸 촌락 중에 하나라 기억도 삭막하다.
그래, 기와까지 연전 한번 시간 타서 가보지.
원도의 대답은 의외로 쉬웠다.
정말이지?
그럼. 아, 그리고 말이오. 그 가을쯤에 이사갈 때 알려주려 했는데 늦가을쯤에 조선 외삼촌이 황출에 남은 땅을 팔고 건너올게요. 아버지가 황출에 밭도 넘겨줬는데 급해서 팔지 못하고 왔으니까 외삼촌이 건너와서 내 대신을 땅 살펴야 할게요. 나야 뭐 농사를 아오. 그리고 그쪽에서도 몽땅 건너오기로 했어. 그 외삼촌과 함께 말이요.
그쪽이란?
당신 본가편 말이요.
에? 본가집?
길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붓기 아니지? 그게 정말이지?
길순의 눈가에는 어느덧 물기가 그들먹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난 당신하고 10년 살아도 아직까지 당신 매몸 모르겠었구만.
자, 별소리.
길순이는 원도의 무릎에 얼굴을 박으며 오열했다. 여자들은 왜 신통하게 같을까? 뒷마을 복희도 자기와 헤어질 무렵이면 꼭 자기 무릎 위에 얼굴을 박으며 어깨를 떨지 않았는가? 두 여자의 넋두리가 다를 뿐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 기다리는 일 많지 고달프고 속 조이는 일이 다시 없다. 원도는 손을 꼽으며 본갓집 식구들을 기다릴 아내의 모습을 보아낼 것 같지 못해 시치미를 떼고 여지껏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결국 오늘 저녁 실토해버렸다.
아니, 요새 무슨 눈물이 그리 해프? 자, 일찍 자오. 나도 내일 일찍 골 넘어가야 하니까.
원도는 널려있는 신문과 책을 주섬주섬 거두어 시렁에 얹었다. 이때 벽에 붙어서서 집안을 끼우거리던 복희가 삭처럼 자취 없이 마당을 빠져나갔지만 집안에 있는 원도와 길순이는 까맣게 몰랐다.
예, 자꾸 음식을 하니까 집안이 덥구만.
진하게 먹간이라도 할까 해서 불을 더 넣었는데...
길순이는 남편에게 셀쭉 웃어 보였다.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매달려 있다. 지금은 6월이라 늦가을까지 아직도 4달이 남았다.
빨리 그날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멍해 있던 길순이는 남편이 자리에 드는 것을 보고서야 목욕 생각이 다시 났다. 길순이는 실옹에서 커다란 나무 함지를 내리워 들고 부엌에 내려갔다. 함지에 알맞춤하게 물을 부은 길순이는 남편 쪽을 헬끔 곁눈질하고는 등불도 끄지 않은 채 광목 치마와 속옷을 벗기 시작했다. 10년을 살아도 등불 밑에서 남편 앞에 알몸뚱이로 나서보기는 처음이다. 목욕할 때면 언제나 먼저 등불을 죽인 뒤 어둠 속에서 옷 벗고 목욕하곤 했다. 병관 영감리가 정직간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엄두도 못 내던 일이다. 옷방에는 광수와 승만이도 없고 상고기만이 달게 자고 있었다. 목욕하기에 좋은 밤이다.
저기 등말 해주겠음도.
길순이가 속삭이듯 청들었다.
네? 이제 못하는 성이 없군.
원도는 두덜거렸지만 싫은 기색이 아니다. 유혹하듯 알몸뚱이로 등말 해달라는 아내. 속마음을 알 것 같았다. 복희와 속사를 나누면서부터 자주 더듬어 보지 않았던 아내의 몸뚱이 등불빛에 하얗게 빛났다.
좋네.
길순이는 잔등에 남편의 손이 가자 호들갑을 떨며 몸을 비꼬았다.
좋네. 여보, 나 또 애를 뵌 것 같았구만.
뭐? 얼마 됐어?
두 달. 인수한테 계속 젖을 먹였는데도 생겼습 집이.
잘 됐구만. 많이 났어. 자식이 늘어나는 거 많지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참 당신도 그렇다고 해서 마구 나오면 내가 견뎌냄도. 이번에는 스나 말고 갓나르비 해야 되겠는데.
갓나서나 그럴 것 없이 팡팡 났어. 인생 살기로 괜찮아졌는데 말이야. 아, 그래서 저도 커졌구만.
아, 간지럽다니까.
원도의 손이 어디쯤에서 놀고 있는지 길순이가 엉덩이를 탈며 짤막한 신음소리마저 뽑았다. 보처가는 오래간만에 실히덕거려본다.
급해 말고 먹강 마저 하고. 급하시기도.
길순이에게 이런 재간이 있을 줄 몰랐다. 길순이가 몸을 꼬며 신음소리까지 내자 원도는 참지 못하고 물기가 이지르르한 길순이의 몸뚱이를 안아들고 고들러 냉큼 올라왔다. 헌 사짜리 틈을 비집고 올라온 마른 소똥 냄새와 쉬쉬한 땅 냄새, 비릿한 흙 냄새가 끈끈한 열망 속에 녹아들었다. 밖에서 수 없는 개구리가 쉼없이 열창해댔다. 이따금 창호지로 사치라이트 불빛이 흘기며 지나쳤다. 길순이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남편 가슴에 찰싹 감겨들었다.
당신 취소됐다고 서실 안 치지 맙서에.
별소리.
나한텐 이 세상에서 당신 하나뿐인데 나는 만인질 하기도 싫고 부엌대기도 따로 안 두고 평생 내 손으로 당신 밥 우려드리겠습구만. 예?
원도는 말없이 길순이를 끌어안았다. 처녀 시절에 비해 윤기를 잃었지만 여전히 탄력 있게 매끌거린다.
나 어쩌면 졌소. 사내에만 낳게 해줘.
불현듯 복희가 생각났다. 원도는 다시 한번 아내와 복희의 차이점을 절감해봤다. 인젠 사내에만 낳게 해주는 게 아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큰 고래까지 서슴없이 따라설 복희다. 자기와 복희 간의 사연도 멀지 않아 비밀 아닌 비밀로 남을 것이다. 금방 아내가 한 말로 미루어 보면 아내도 눈치를 차린 것 같았다.
그럼 이제는 어쩌면 좋을까?
가족의 정, 내 말 들어줘.
엄마, 엄마와 아빠 옷을 몇 견지 샀으니까 요즘 택배를 잘 받으세요.
알았어. 아, 근데 얘야.
아, 그리고 보건품도 샀어요. 그곳엔 없는 거예요.
어, 그래. 아, 근데 말이야.
엄마, 알아요. 제가 돈을 망탕 쓸까 봐 그러죠? 엄마나 아빠도 이젠 연로하시니까 몸을 잘 보양해야 돼요.
어, 난 그저 너하고.
우리 딸이 또 컸어요. 며칠 후에 유치원에 보내려고요. 아, 그럼 엄마, 일이 있어서 그만할게요. 아빠한테 문안 전해줘요. 잘 계세요.
얘야, 난 그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인데.
부모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한테는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한테는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선희의 릴레이 용서.
주문하신 생선찜입니다.
아니! 아니! 내가 봐! 아,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괜찮아요. 가서 일 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괜찮다니까요. 빨리 가보세요.
아니, 얘! 아니, 가봐!
엄마!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하루였어요. 끝내 다 씻었구나.
엄마, 아, 이걸 어쩌나?
반장 언니 오셨어요?
저런, 손을 상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나도 여기서 설거지 하던 때가 있었어요.
엄마. 다른 사람도 저의 과오를 용서해줬는데 엄마도 방금 실수한 여자애가 엄마 딸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주면 안 돼요?
남을 용서하면 자신이 더 소중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대장부고요. 남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졸장부라고 합니다. 가장 멋진 사람을 가리켜 대장부라고 하는데요. 대장부가 흔치 않은 것은 그만큼 남을 용서하기가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작은 일에도 흥분하여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는 우리에게